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은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레오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요단강 동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안디바가 배다른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도 부당하지만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레위기 18장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이 진리를 말해준 대가로 지금 사해 동쪽 어느 요새의 감옥에 거의 1년간 갇혀 있습니다.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설교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8장서부터 9장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전도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전해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니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니까 아니니까 대답해 주소서. 요한의 질문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도다 기술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말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자신이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그가 외친 것을 보면 압니다.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특별히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은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곧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권능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과 그의 하수인인 헤롯 왕을 곧 멸하고 예전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셨고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여자들의 시중을 받으셨고 위선적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친구를 두셨고 심지어는 세리 가운데 하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오른뺨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혼동스러웠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신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은 자신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더 가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나를 이 곤경에 그대로 처해두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증거한 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감옥에서 1년이나 넘게 갇혀있게 하시는가? 죄인들과는 늘 먹고 마시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도 보내시지를 않는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신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니까 하는 질문을 받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자신이 가르치시는 것 들은 대로 행하신 기적 본 대로 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두 가지 주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둘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 이 두 사역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된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읽어드리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사역 초기에 들어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한 자는 역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육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두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제자도의 조건 셋을 속사포로 말씀하시자 그때는 무더기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세 가지 제자도의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자 우르르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실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열두 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 우리가 잘 압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부른 열두 제자는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한 것을 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이지만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는 예수님의 구원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실 것 죽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랑으로 경고하시며 권면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의 다 실족하다 하는 단어를 불쾌해하다, 기분 나빠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실족하는 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은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도 나를 계속 믿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하는 진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이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를 성경은 곳곳에서 설파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기원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지만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그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치고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도 선지자 시므온을 통해서 똑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여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면은 다 실제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좋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전체 픽처를 다 보여주시면 그때는 한결같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시다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알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은 믿는데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신 것까지도 믿는데 그 구세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서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죄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십일조를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봉사하면 병이 낫고 사업이 피고 자녀가 대학에 가고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거룩한 삶과 공의로운 삶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주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지속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요 회개하고 성화되어가는 삶이라고 말해주면은 걸려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성경의 구체적인 수백 가지 예를 얘기해 주면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지병을 위해서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말씀하셨다고 말해 주면 걸려 넘어집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예수님을 따라간 대가로 전부 순교당했다고 말해주면 걸려 넘어집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주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해주고 그러니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라고 말해주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귀한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고 말해주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로 사는 삶은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고 그리고 종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 말해주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없는 주님을 열심히 고백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의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묵상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놓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세상 사람들을 하니까 때가 돼서 세례받고 그저 세상 사람들을 하는 대로 흘러흘러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 발견해 가더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내 상상의 구원과 완전히 다른 것 알게 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히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끝까지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죽은 나뭇가지라도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남에게 복된 삶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도 참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해서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계시다면은 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시지 않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낙담되고 좌절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인지, 메시아는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경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의 축복 약속하신 것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주님께서 신약에서 약속하신 유일한 축복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도의 정수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죽는 골고다로 가는 삶이다 하는 것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짐을 같이 져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에서 누차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의의 면류관 차지한다 하는 것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잘 싸워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맑은 정신으로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런 주님은 믿지 않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말씀이 더 이상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영생과 축복의 말씀이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사랑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시험 받을 때가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메시아를 믿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자빠지지만은 주저앉지는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메시아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나머지 평생 살아갈 때 이제는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삶에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 끝까지 모두 이루는 우리 자신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